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기쁨 속에 모였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사랑에 넘치는 교제가 교회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또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었고, 교회 안에서는 빈부나 또 어떤 다른 계층이나 남녀 노유의 차별이 없는, 그 차이를 초월했던 아주 건강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해서요 다 좋은 교회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었어요. 성찬식을 하며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애찬 시간이 있었는데, 좀 부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애찬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고 또 굶게 되었고, 교회는 그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 하나 되는 것이 빠지면 결국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증오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오보다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또 서로를 또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교회는 늘 이 사단의 세력에 패배하는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하면 서로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옆에 있는 교회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 교회도 좀 신경 써주고 서로 좀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기주의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양상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옆에 교회가 좀 잘 안 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아 그래 저 교회가 문 닫으면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야, 이건 좀 좋은 기회다 하는 식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근저에 이렇게 깔려있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성도들을 막 모셔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막 시작된 거죠. 미국은 그래도 좀 땅이 넓으니까 그게 좀 덜합니다만 지금 한국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요 교회들이 앞다투어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건설되면 그 앞에 막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뭐 식당도 들어오고요 문방구도 들어오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가장 많은 시설이 편의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신도시가 하나 건설되면. 근데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요 그 편의점보다도 교회 숫자가 더 많은 신도시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다 개척교회죠. 우리가 한국에서 가서 보면 주로 이렇게 상가에 있는 그 교회들 아닙니까? 어떤 상가는요 보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편의점이 있고 또 2층에 교회가 있는 또 그런 건물도 있고요. 어떤 상가는 한 교회의 건물이 한 건물의 교회가 세 개나 들어간 데도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경쟁이 치열한 거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어느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나? 너가 사나 내가 사나 해보자. 목회자들끼리도 정말 이 생존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옆 교회가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야, 저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겠구나. 이러한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담긴 기사를 참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곳에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들도요, 다른 나라의 어떤 기근이나 막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에 헌금을 보내기도 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야, 이번에 지진이 나서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저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교회 건물도 무너졌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또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작 같은 도시, 지금 내 옆에 있는 도시, 서로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무관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부흥하는가, 누가 더 성도 숫자가 많은가, 어느 교회가 더 유명한가, 어느 교회가 이 도시를 대표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 참전한 한 병사가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옆에 부대가 적군의 포탄에 맞아서 그 부대 진영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참 잘 됐다, 우리 부대에는 저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병사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피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등록해서 섬기고 있던 교회든 옆에 있는 이웃교회든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다는 할 일이 아니라 내 교회 일처럼 생각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이 문안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인사해라, say hi to the church, 그냥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저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 교회에 지금 사람이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좀 모금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유기적인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름 때마다 해외로 단기 선교 가는 많은 청년들의 그 인원들을 국내 선교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어요. 이제는 청년들이 여름 때만 되면 산골에 있는 교회, 저 낙도 오지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제 선교 사역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교의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섬겨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갈수록 한국도요, 국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선교지는 잘 챙겼는데 알고 보니 옆에 있는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 목회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회분들 보면 참 외롭더라고요.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서 한국에서 사역할 때 거제도에 내려가서 시골 교회를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요, 참 목사님 외롭게 사역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도 별로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십수년간 그렇게 목회해 오셨어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을 어른들 모여서 잔치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또 교회에 낙후된 시설, 목사님 혼자서 못 고치는 거 이렇게 비가 새는 천장 올라가서 고치고, 또 교회 담벽에 아름다운 막 벽화도 그려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 그 시골 교회 가서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청년들이 수련회 열어주고,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이 돕는 이 모습을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교회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복음은 내 교회의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건강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요, 교회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 라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이 가이사 사람, 카이사르, 시저 집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황실의 친족인 거예요. 왕가의 사람들, 이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시저,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인 거죠. 혹은 그와 밀접한 로마의 고위 관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교회 복음은 사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철벽과 같은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평민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왕족이나 차별이 없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따라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하지 않았던 거죠. 이 당시 로마는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성적으로도 너무나도 문란했고요. 다시는 그 그리스에서부터 왔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지였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교회 성도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가이사의 충신들 혹은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니 참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문안하고 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금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정말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예수랑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야, 복음과 저 사람이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선을 긋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듯이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새로 찾아오는 새 신자들과 성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영혼의 은혜가 마르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영혼의 은혜가 마르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아,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아, 좀 교양도 좀 있고 좀 상식도 좀 통하고 좀 말도 좀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이 좀 와야지. 아, 어떻게 저렇게 좀 거친 사람이 왔을까? 말도 험한 사람이 왔을까?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러나 영혼의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정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 아닌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누가 이 바울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 믿고 보니까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계층을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은요 결국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으로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기도생활 잘하고 나만 말씀 잘 보고 나만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내 신앙의 이기주의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믿음을 같이 충만하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열 걸음 혼자 앞에 나아가기보다는요 걸음이 조금 느려도 손을 잡고 한 걸음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세요. 때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에 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하고 잘 섬기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서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것을 향하여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득권을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카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